계속 비디오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그만큼만 보시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저렇게 예배당이 크지 않았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신나게 찬송을 부르다가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은 절반 이상은 다 잡니다. 그왜 저기 예배당에 가는가 하면은 안 가면은 불려 나가서 일하러 가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 가면 가만 앉아 있으니까 잠자니까 가서 신나게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저렇게 6주 정도 이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교회를 청년들이 가는데 물론 이제 저 중에 많은 청년들은 사회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간 청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겠죠. 근데 안 믿다가 간 청년들도 저기 많이 가는데 그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골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례를 줍니다. 큰그 연봉장에 앉혀놓고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오셔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한 달에 한번 세례를 받을 때에 3,500명에서 4,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 한 27년 동안 통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만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저도 처음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받으려면 확실히 믿는 사람을 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저렇게 뭐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6주 정도 교회를 그것도 뭐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겠다고 한다고 해서 세례를 그냥 막 줘도 되는 건가? 제가 세례를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례를 주관하고 군인들을 전도하고 하는 한국 군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거기에 후원도 하시고 참여하는데 그 군선교회에서 조사를 한게 있어요. 한번 통계를 보여주실까요? 조사한 거를 제가 보고 참 깨달았어요. 그 대상이 누군가면 50대 이하 한국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남자들 1,596명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별해서 질문했는데 그 중에서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546명이야. 3분의 1이 한국의 교회 다니는 50대 이하의 남자들의 3분의 1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3분의 1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34.2%고 침례 받은 사람이 5.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뭘알수 있는가 하면 그게 그렇게 세례를 쉽게 줘도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종교를 하나 갖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참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지.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은 나는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 효과가 있고 이 군선교 하는 것이 참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서두에 비디오를 보고 했는가 하면은 저렇게 군대에 간 청년들이 부모를 떠나서 그 어려운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에 의지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자려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저렇게 교회에 발을 한번 들여놓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 차이가 아니라 그 청년은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회에 나가서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갔지만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뭘좀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때 교회를 찾아 나갔어요. 내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세례를 받았지. 그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청년은 생활이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는 금하는 게 뭡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금하잖아요. 그 술 안 먹을 거예요. 이 청년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집사도 받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보니까 결혼을 하면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 처녀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어디 가겠어요? 주일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가족 모임을 한다든지 친구를 사귀면 누구 사귀겠어요? 교회 다니는,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정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같은 또래에 어울려서 친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말로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고 질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데하고 그 죽었다고 하는 나사로가 있는 동네까지는 걸어서 얼마나 걸리냐?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요즘 같으면 가깝겠지만 옛날에는 걸어가면은 3일이 걸리는 꽤 먼 거리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다. 아니, 벌써 죽었다고 하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아, 그 멀쩡한 나사로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소경이 된 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눈이 멀게 하신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병들게 하시고 일부러 죽게 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살다가 보면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오늘 길 가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자기 병이 아니라 누구 병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좀 이 얘기가 좀 복잡한데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만년필이 펜이 경매에 나왔는데 100만 불에 팔렸다. 그런 얘기는 뭐 마릴린 몬로가 들고 다니던 핸드백이 경매에 나왔는데 뭐 200만 불에 팔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펜이잖아요. 그 옛날 펜, 꼬물 펜 쓰지도 못하는 펜이에요, 사실은. 뭐 마릴린 몬로가 들고 다니던 백이라고 해서 무슨 금으로 만든 백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 유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값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수십억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누구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은, 나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고,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병이 더 이상 내 병이 아니라 누구의 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춤추고 찬양 부르고 저렇게 하다가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 죽은 나사로 동네에 가서 갔는데 동네 어귀에 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저기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 집에 알려주니까 그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그 여동생이 쫓아나오더니 언니가 먼저 쫓아나왔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선생님이 여기 안 계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니 그냥 예수님이 가셔서 그냥 살려주실 거면 살려주시면 되지, 뭐라고 거기서 왜 거기서 이 여동생을 붙들고 다짐을 받습니까? 네가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무덤에 가셨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누워있는데 무덤 문을 열어놓고 거기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 어귀에 가서 여동생이 나와서 울면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 네가 믿느냐? 그 여동생에게 다짐을 해요. 또 무덤에 가셔서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둘러서서 나를 지금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구비구이 많은 일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만나지만은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건들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 문제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지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정말로 믿고 진짜 믿을 때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은 더 이상 내 질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질병이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문을 열으라고 그러니까 무덤에 돌로 이렇게, 예수님 무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유대인들 무덤은 굴에다가 이렇게 자연 동굴에다가 시체를 그냥 시신을 갖다 눕혀놓고 그 입구를 그 굴 앞을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그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어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 있던 여동생이, 선생님 죽은 지가 지금 사흘이 다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 이미 시체가 부패가 돼, 사람은 생명 끊어지고 심장이 멎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부패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안 하셔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도 전혀 얘기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거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 선생님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뭐 가망이 없습니다. 몸이 다 썩었는데요 지금. 냄새가 나는데. 예수께서 나사렛에 나오너라. 나사렛에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나왔다. 몸을 이렇게 천으로 동인 채로 걸어나왔다 그랬어요. 살아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우리는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목사님 그거 뭐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믿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50년, 60년 예수 믿었는데 뭐 다 그거 믿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뭐 교회 그 장로님 안 계시면 안 될 정도로 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교회 일을 다 하셨어요.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60대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간증으로 들은 얘기. 근데 갑자기 이 장로님 몸이 슬슬 아프더니 암이 걸리셨어요. 그것도 뭐 아주 거의 말기까지 갔어요. 그 상태까지 건강하니까 몰랐던 모양이라. 그런데 그 암 진단을 받으시고 급격히 이제 몸이 약화가 되니까 교회도 잘 못 나오시고 집에 계시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을 모시고 신방을 가려고 그러니까 신방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딱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두문불출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인들이 가서 장로님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만나. 시험이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돈도 잘 벌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거의 뭐 운영하다시피 이렇게 선교도 많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시험이 크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가시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라도 심어드려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안타까워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목사님이 신방을 받게 됐어요. 문을,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방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문이 여기 있으면 뒤로 돌아서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방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예 안 보려고 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장로님 저 왔습니다. 안 돌아봐요. 가만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로님 저 왔습니다. 저 암흑의 목사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시,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아시죠? 그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딱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천국이고 다 싫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장로님 천국 못 갔고 구원 못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그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뭐를 느낍니까? 건강할 때는 잘 믿죠. 아, 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저 천국 갑니다. 정말 죽음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예요. 저도 30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제가 임종하는 분도 봤고 장례식도 많이 제가 집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임종하시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렇게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던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 임종하실 때도 어떤 장로님이 암으로 거의 뭐 임종하시기 직전에도 제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다른 교회 인트림할 때 제가 신방을 갔을 때도 평생을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막상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그 모습이 많이 다른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정말 이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나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잘 보세요.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제가 책을 글을 좀 쓰려고 책을 제가 거의 한 30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몇 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미국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아틀란타에 살아계신데 은퇴하고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요. 그 한 분씩 보여주세요. 나중에. 근데 이분이 그 정신과 의사로 응급실에 한 분은 근무를 했는데 1970년대 얘기입니다. 오래전의 얘기인데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가지고 거의 사망상태에 들어온 환자가 있었어요. 응급실에.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환자가 심장이 멎어 버렸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뇌파도 삐익 하면서 직선으로 나가고 심장도 멎어 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한 30분 있더니 아,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건 저절로 살아났어. 살아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내가 예수님 만나고 왔대,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심장 먹고 뭐 뇌파가 직선이었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아, 내가 갑자기 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천정에서 내 죽은 몸을 보고 있었대. 그리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들, 간호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대, 자기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어딘가 자기가 팍 비행기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갔는데 빛이 확 비치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대, 자기를. 그리고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갔다가 네 할 일 다 하고 오라고. 그 눈뜨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났다, 응급실에서. 그 이 사람 의사잖아요. 그것도 정신과 의사잖아. 그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으면은 사람이 4분 안에 다시 심장이 안 뛰면은 그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뇌사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소한 6분 안에 다시 심장이 뛰어서 피가 뇌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뇌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뇌가 일부가 죽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나가지고 아주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미국 전국에 있는 응급실에 전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케이스의 환자들이 있었느냐고 했더니 1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 150명의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분이 1975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이게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아마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된 책이죠. 1975년도에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의 케이스도 얘기도 많이 했고 이 책 속에 보면 이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책이 영어로 처음에 썼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1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 속에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그런 환자들을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한국말로 임사체험,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임사체험대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NDE,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관한 아주 이게 전설적인 책이 됐습니다. 이 책이. 지금도 이분은 평생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분은 핀 밤 롬멜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사람은 심장외과 전문의사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지금도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병원의 심장외과 전문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심장외과 전문의사니까 심장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뭐가 발달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계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영어로는 CPR, Cardiac Pulmonary Resuscitation이라고 그래서 CPR이라고 그러는데 심폐소생술. 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심장마비 일으켜서 심장이 멎은 사람한테 전기 충격기 갖고 팡 이렇게 가슴에도 대고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팍 하면서 전기 충전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인공호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1960년대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심장 멎어버린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 이 심폐소생술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멎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확률이 한국에서는 15%인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60%입니다. 심장이 멎어도 다시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60%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심장외과 의사니까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 자기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서 들어온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어요. 살리니까 막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의 의료진들이 박수를 치면서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처음으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또 아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죽었는데 어떤 뭐 깜깜한 동굴 같은 터널로 막 내가 날아갔는데 그 터널 끝에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서 읽었던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뭐 푸른 풀밭이 있고 꽃이 피어 있고 나무가 우거져 있고 숲이 우거져 있고 강물이 흘러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흰옷을 입고 빛나는 흰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전부 다 얼굴에 막 행복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저 멀리 보니까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죽은 자기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무 연락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외과 의사가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혼란이 생긴 거예요. 자기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니 심장이 먹고 뇌 기능이 정지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풍경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도 이분은 이를 연구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도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분은 아주 천재적인 이 학자인데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350명의 네덜란드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이분이 뽑아서 그분들을 분석하고 연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또 한 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다른 분에도 없나요? 제가 이게. 아, 예. 이분 알렉산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뉴럴 서전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전문으로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됐을 때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더니 간질병 같은 발작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뒹굴면서. 그러니까 부인도 놀랬죠. 그러니까 부인이 빨리 응급실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보니까 이 척수하고 뇌하고 이렇게 척수가 연결이 돼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박테리아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10만 명당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확률이래요.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박테리아가 뇌 속에 세포를 죽이니까 뇌가 고름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간질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을 병원에 있게 됩니다. 근데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거의 살아날 가망성이 없을 단계까지 갔어요. 이분이.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뇌에 고름이 꽉 차가지고 뇌 세포가 죽어가지고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은 혼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살아났는데 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완전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책을 썼습니다. 예, Proof of Heave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국의 증거인데 우리 한국말로 아마 번역이 된 거죠. 내가 천국을 보았다 그런 말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굉장한 자세한 얘기가 그 자기의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부터 자기의 정신이 잃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썼는데 심지어 이분은 무슨 얘기까지 했는가 하면 이분의 아버지가 역시 뉴럴 서전이었습니다. 그 뇌 수술을 하는 의사였는데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어릴 때 입양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부모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입양한 부모가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가 입양된 줄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천국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고등학교 친부모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사람을 놓고는 아이를 못 키우니까 입양센터에 맡기고 나중에 그 친부모가 다시 결혼을 정식으로 해서 아일랜드 이분의 그러니까 친 여동생이죠. 근데 여동생이 스물 몇 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천국 가서 굉장히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자기 친부모가 낳은 친여동생이었어요. 그 여동생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 사람. 그러면서 이분이 천국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 신경외과 의사로 있는 걸 다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던 천주교에 다니던 분인데 신앙에 심취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지금 이 간증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다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 이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Consciousness Beyond Life.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의식이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살아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생각한다는 거고 내가 볼 수 있다는 거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었는데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연구서입니다. 이 책이.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거의 30권을 읽었습니다. 책을.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성경 말씀 믿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게 필요하냐 머리 아프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맹목적인 신앙 막무가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 막무가내 믿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안 믿어지던 것이 믿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살다가 어느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뭘 보게 될지 내가 어떤 느낌을 받을지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 번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우리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쁜 모습으로 암이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마지막에 너무나 편안하게 찬송 부르면서 가는 권사님도 계시고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저기 방구석에 저기 시커먼 옷 입고 시커먼 머리 쓰고 모자 쓰고 있는 저승사자 보입니까? 저보고. 저기 방구석에 저기 지금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요. 우리 시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왔는데요. 저에게 권사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그 순간이 내게 올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랬잖아요. 심장이 먹고 뇌가 고름이 들어가서 썩었는데도 살아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영혼이 안 죽습니다. 내 몸만 죽는 겁니다. 내 몸은 옷입니다. 여러분 옷 평생 입고 있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벗어버리잖아요. 더러우면 벗어서 빨잖아요. 옷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이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눈물 없는 곳,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게 나오니 멀리 천국 문 내가 들어가 내 성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어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목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지옥 불 속에 들어